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인 오늘은 금호 이동본당 윤종윤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소아라는 별칭을 가진 아기 예수의 성녀 대례사 동정학자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대축일로 지냈던 오늘이 올해부터 개정된 로마 보편 전례력에 따라 기념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녀입니다. 소아라는 성녀의 별칭처럼 작은 꽃과 같은 존재의 성녀를 교회가 기념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성녀에게 큰 업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소아 대례사 성녀가 15살에 관상 수녀회에 입회하여 24살에 젊은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기에 세상에 큰 공헌을 할 수도 없었고 성녀에게 엄청난 지식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성녀에게 교회의 학자 칭호를 부여하고 기념하는 것은 그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큰 사랑과 감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앞선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성녀의 삶과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랑도 훌륭해 보이는 삶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위대한 업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우리는 감동하고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속담 중에 좁쌀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소하기보다는 인상적이고 한 방에 각인될 수 있는 큰 것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소아 대례사 성녀는 비록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닐지라도 하느님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위대한 가르침을 준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큰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모두에게 기억될 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움직이고 변화되며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소소한 일상은 없고 큰 사건들만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느끼지 못한 것들을 배제해버린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것들을 통해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마음을 담아 전하는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알아챌 수도 없지만 나에게 내미는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의 노력이 모여 움직이는 세상, 내가 모르는 이들의 세상을 위한 짧은 기도, 그리고 작은 배려와 희생들.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의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부자들의 기부보다 과부의 헌금을 더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큰 공덕보다 우리 삶의 작은 움직임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소아드레사 성녀의 그 작은 사랑이 세상에 큰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작은 노력이 무의미하지 않고 누군가의 큰 사랑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소아드레사 성녀처럼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들의 작은 사랑에도 감사하며 하느님과 이웃에게 작더라도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금호 이동본당 윤종윤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윤종윤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1분 교리 임은한 신부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를 깨닫지 않으면 십계명을 다 지켰어도, 하루 종일 사랑했어도, 성인 품에 올랐어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인은 가장 많이 자신의 죄를 안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면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면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고귀함과 내 영역의 넓음과 내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하느님 사랑의 깊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믹스커피에서 펴낸 이주희의 내가 사랑한 유럽의 도시 가운데 괴테가 평생 뿌리 내린 고전 문학의 보고. 2004년 9월 2일 독일 튜링겐주의 작은 도시 바이마르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한 채가 화염에 불타올랐다. 화마에 휩싸인 그곳은 독일 고전주의의 본산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두가 잠들지 못한 밤이었다. 바이마르 시민들 역시 그랬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둘 수 없었다.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와 순식간에 인간 띠를 만들었고 한 권 한 권의 책이 손에서 손을 거쳐 옮겨졌다. 그날 밤 불 속에서 6천 권에 달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건져냈다. 그 중에는 1534년에 인쇄된 마틴 루터 번역 성경도 있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수집한 악보집은 끝끝내 구해내지 못했다. 이 유서 깊은 도서관의 역사는 바이마르 공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39년 브라인 슈바이크 볼펜 비텔 공 카를 1세의 공주로 태어난 아말리아는 16이 되던 해 바이마르 대공과 결혼해 왕비가 된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대공이 사망하는 불운이 닥쳐온다. 그러나 아말리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공국의 재정을 강화한 후 독일의 변방이었던 바이마르를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1761년 그녀는 개인 저택인 초록성을 로코코 양식으로 개조해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장서와 서적, 희귀본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때 바이마르에 온 한 젊은 문학가가 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요한 볼프강 본 괴테다. 그 무렵 괴테는 별 중의 별이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를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려놨다. 유럽 전역에 문학적 명성을 떨치고 있던 괴테가 바이마르에 온 것이다. 그를 초청한 이가 바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의 아들 카를 아우구스트였다. 어린 대공과 문학 청년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괴테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26 나이에 바이마르에 발을 디딘 괴테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괴테는 56년의 긴 세월을 행정가로, 문학가로, 그리고 재상으로 바이마르와 함께했다. 무엇보다 괴테는 바이마르의 품격을 한껏 드높였다. 그의 명성에 힘입어 수많은 지식인이 바이마르로 몰려들었고 독일 고전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다. 그 중심에는 괴테가 35년간 관장으로 재직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 있었다.
먼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보이는 마니피카 성모의 노래인데요. 소개해드릴 음반은 베네딕투스 즉 찬미바드소소와 함께하는 성모의 노래입니다. 오르간 반주도 함께하는 곡을 스트라스부르 대학 그레고리오 성가 연구소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시며 마니피카스로 꾸며드리는 성모의 노래에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가 오르간 반주가 함께하였죠. 성모의 노래 마니피카과 또 시편창이 찬미바르소소 베네딕투스가 함께하는 그런 곡을 스트라스부르 대학 그레고리오 성가 연구소 합창단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프레데릭 로우가 작곡한 뮤지컬에 있는 곡이죠. 오늘 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형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g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9월 28일 교리교사들의 희년 미사 강론에서 5만 명의 신자들에게 탐욕으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있는 비극 속에도 모든 이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복음을 알고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증거는 희망의 씨앗이 돼 마음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 정부가 전기시장 성과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토는 지난해 겨울 전력 부족으로 도매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시작됐으며 일부 제지 및 목재산업시설이 폐쇄되면서 압박이 가중됐습니다. 검토는 영국의 프론티어 이코노믹스가 주도하고 뉴질랜드 컨셉트 컨설팅과 협업해 시장 구조와 규제 체계, 경쟁 환경 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투자 유인, 시장 규칙, 경쟁 촉진 방안과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력회사 국유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총리 셔인 존슨은 발전소 겸 소매업체인 젠 타일러의 재국유화를 제안했고 노동조합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최근 노동당에게 10년간 해양가스 탐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당은 이를 정치적 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석유 가스 탐사 재개를 위한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전력당국은 주요 전력사업에 독립 소매업체와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홍역 확진자가 새로 2명 발생해 지역 내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퀸스타운에서도 관련 없는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뉴질랜드 신규 환자들이 초기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감염 가능 기간 동안 격리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퀸스타운과 크롬웰 그리고 뉴질랜드 일부 지역이 새로운 주의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당국은 두 지역의 사례가 서로 관련은 없지만 최근 해외 홍역 유행 국가로부터의 여행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MMR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캐리캐리 고등학교에서 열린 연극 몬스터스도 노출 가능 장소로 추가됐으며 해당 공연에 참석한 사람 중 보건 인력에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자가 격리하고 헬스라인에 연락해야 합니다. 현재 방학 기간을 맞아 당국은 가정마다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발열, 기침, 눈 충혈, 발진 등의 증상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의 확산으로 인해 뉴질랜드 일부 대학들이 AI 감지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한 가운데 구술 평가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교수진은 지난 2년간 대화형 구술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이는 학생의 실제 이해도와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평가는 제출된 과제에 기반해 교사와 학생이 1대1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AI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서면 평가에서는 상위 성적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구술 평가에서는 성적 분포가 더 균형 있게 나타났습니다. 또 학생들도 이 방식을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으며 실제 직무 인터뷰와 비슷한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단순히 표절 방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소통 능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올해 말까지 디지털 운전 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운전 면허는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형태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돼 편리성과 보안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면허는 정부 앱에 저장돼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국제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에서도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운전 면허의 상용화에 대해 보안과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사용이 의무는 아니며 기존 실물 면허도 계속 발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앱에서 운전 면허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암협회는 남섬 지역의 암 치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암 치료 시작까지 한 달 이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이 83.5%에서 86.3%로 개선됐다고 발표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특히 남 캔터베리와 같은 남섬 지역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협회 대변인 크레이그 왓슨은 전문가 부족과 방사선 치료 장비인 선형 가속기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방광암 진단을 받은 한 78세 환자는 CT 스캔을 받기 위해 55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왓슨은 7년 전부터 남섬에 장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방사선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전국적으로 6만 4천 건 추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관련 예산으로 6,5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호크스베이 지역의 와이로아강 홍수와 관련해 주민과 기업들이 지역의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와이로아 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택과 상가 40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라이브러리라는 업체는 피해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인 측은 지역의회가 사전에 강 하구 모래톱을 열어 강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이를 게을리한 탓에 피해가 확산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립조사에서도 강 하구를 제때 정비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민 대피 역시 한 관계자가 아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 경보를 알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집단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400명 이상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배상 규모는 최대 4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와이로아 시장은 주민들이 단지 예전 삶을 되찾기 위해 소송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크스베이 지역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인터뷰를 거부하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조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하구 모래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구조물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집단 소송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비용을 분담하고 정의 실현의 통로가 된다며 뉴질랜드에서 점차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에서 봄철 매물 증가로 인해 구매자가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주택 매물은 9,394건으로 8월보다 7.1% 증가하며 2020년 이후 9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판매용 주택 총수는 3만 721건으로 8월보다 2.4% 늘었으며 2020년 9월과 비교하면 74.8% 급증했습니다. 매물 증가로 인해 구매자들은 선택권과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현재 구매자 시장 상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었음에도 전국 평균 희망 매매가는 84만 7,034달러로 8월 대비 0.8%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9월보다는 2.3%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지만 노슬랜드, 베이 오브 플렌티, 타라나키, 마나와투, 왕가누이 지역은 예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희망 매매가와 실제 거래가가 다를 수 있으며 9월 실거래가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풍부한 매물이 판매자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구매자에게는 선택과 협상력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조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신앙 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가톨릭 평화 방송의 나의 신앙 체험. 오늘은요, 가톨릭 평화신문 제3회 신앙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오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대구대교구 김천평화본당 박다영 크리스티나 자매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소개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제대 옆에 무릎을 꿇은 아이들이 요한 신부님의 손을 바라본다. 신부님의 손에는 밤하늘에 뜬 달림처럼 크고 하얀 성체가 들려있다. 성체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고개를 숙였다. 2015년 11월 15일 첫 영성체반 아이들이 처음 예수님의 몸을 모신 날이자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날이었다.
선생님, 성체는 무슨 맛이에요?
비밀. 좀 있으면 천연성체를 하니까 그날 알게 될 거야.
성체는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맛있어요?
설마 맛없는 건 아니겠죠?
그때 한 아이가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뻥튀기 맛이래.
예상하지 못한 말에 깜짝 놀란 아이들. 그래도 뻥튀기 정도면 다행이라는 표정이다. 여전히 성체 맛이 궁금한 아이들은 내 팔을 붙잡고 매달리거나 각자 추측한 것을 이야기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절로 웃음이 났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영성체라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일 테니 궁금할 만도 했다. 얘들아, 영성체는 너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무슨 맛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해. 10살에서 13살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평화성당 천영성체반이다. 난 이곳에서 보조교사를 맡고 있다. 처음 평화성당의 문을 두드린 건 2014년 9월이었다. 당시 나는 10년이 넘도록 냉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성당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질 않아서 몇 번이고 망설이고 포기하다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신 일이 계기가 됐다. 끊임없이 사랑을 외치는 교황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느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느님께 묻고 싶었다. 하느님의 품에서 빠져나와 지냈던 지난 10여 년의 기억은 고통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내가 14살이 되던 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평온하던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었고 엄마는 나와 동생에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다. 처음엔 두려웠다. 상황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내 힘으론 역부족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꽉 붙잡으려고 할수록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졌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가족이 무너졌다는 공포를 느끼며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곤 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미움과 원망이 커졌다. 처음엔 엄마가 원망스러웠고 그 원망이 커지면서 하느님께로 화살이 갔다. 하느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엄마 대신이다.
죽지 못해 겨우 사는 나에게 집안 어른들은 내가 엄마 대신이 되기를 강요했다. 당시 나는 고작 14살이었는데 말이다. 그날 이후로 난 이름을 잃었다. 엄마 아빠가 지어준 박다영이라는 이름도, 세례받을 때 하느님이 지어주신 크리스티나라는 이름도 잃어버리고 엄마 대신이라는 역할만이 남아 내 어깨를 짓눌렀다. 마음의 시한폭탄을 품고 10여 년을 버텼다. 그리고 내가 엄마 대신이라는 역할을 버리지 않았던 건 더 이상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사랑받고 살려면 고분고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투정 부리고 싶은 걸 꾹 참는 법,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내색하지 않는 법을 익혀갔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또다시 버림을 받을까봐 나는 입을 닫았다. 까맣게 타들어가는 속을 숨긴 채 미련하게 살았던 시간들. 나이는 먹어가는데 마음은 자라지 못했다. 내 시간은 14살 아이의 모습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런 내가 스스로 성당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건 이젠 도망칠 곳도 피할 곳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느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끌어안아 주시니까 나도 그렇게 안아주시지 않을까. 하느님 품 안에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 그렇게 나는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아주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나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높으신 영광 그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그분 나의 예수. 때론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시네. 때론 삶에 부딪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힘들 때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티나 자매님, 교리교사 한번 해보실래요?
2014년 겨울, 본당 보좌 신부님인 마티아 신부님의 제안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다시 성당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교리교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거절했다. 성당에서만큼은 어떤 역할이나 책임도 느끼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도 싫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두렵고 가족에게 입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나아질 거란 희망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내가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할 리 없었다. 혹시나 내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진 않을까. 사랑을 주는 것에 서툰 내가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 걱정뿐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신부님께서는 시간을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고민했다.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고민하던 나에게 스테파니 수녀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영 자매님이 교리교사를 해보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선 아무에게나 교리교사를 맡기진 않으셔요. 지금 자매님에게 필요한 일이라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다. 지금껏 내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녀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쩌면 인생이란 하느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차근차근 수행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보기로 했다. 나에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싶어 교리교사직을 받아들인 거였다. 초등학교 4학년 반의 보조교사로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천령성체반 보조교사 자리가 갑자기 비어서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내가 첫 번째로 맡은 일이 그토록 중요한 천령성체반이라니 마음의 부담이 100배가 되었다. 나는 성체조배를 하며 하느님께 물었다. 주님, 저에게 왜 천령성체반 보조교사를 맡기신 거예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나는 하느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하늘에서 나를 향한 목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물어보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실 테니까 적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작은 보폭이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3월이 되어 드디어 우리 반 아이들을 처음 만났다. 아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다. 10살이 이렇게 작고 귀엽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었다. 작은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 꼬물거리는 손과 발, 하도 궁금한 게 많아서 잠시도 담을 틈이 없는 입까지. 내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장난도 치고 웃고 떠들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내가 예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었다. 내가 성당에 가서 가장 기뻤을 때도 내 이름이 불렸을 때였다. 성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때마다 나는 더 이상 엄마 대신이 아니라 박다영 혹은 크리스티나라는 단 한 명의 소중한 존재일 수 있었다.
다영 자매님, 박다영 씨, 다영 언니, 크리스티나.
아이고, 우리 티나.
나를 부르는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나를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니라 유일하고도 소중한 존재로 사랑해줬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성당에 다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지하게 개명을 생각했었다.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름을 버리고 세례명도 바꾸면 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만큼 나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내 이름도 미워했던 나에게 성당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것도 애정을 가득 담아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이다. 그때 깨달았다. 내 이름도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이름이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아이들의 이름부터 외우기로 했다. 아이들이 모두 16명이었으니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외우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아이들 모두 생김새와 특징, 장단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을 때는 그냥 얘들아 하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게 됐다. 가연아, 오늘 옷 정말 예쁘다. 어머, 영민아, 지난 주말에 뭐하고 놀았어? 혜원아, 너 그림 정말 잘 그린다. 미술 따로 배웠어? 처음엔 어색해서 눈도 피하고 쑥스러워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변해갔다.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눈도 잘 마주치고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도 했다. 한 가지를 물었는데 신이 나서 10가지나 대답을 하기도 하고 내가 편해졌는지 먼저 다가와서 장난도 쳤다. 어느 날은 지수가 세잎 클로바를 나한테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
이건 내 잎 클로버가 아니니까 이제 선생님에게 불행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친구들 사이로 뛰어가는 지수를 보니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다. 행운의 반대말을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장난을 쳤나 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세잎클로버의 담긴 의미는 행복이라고 한다. 네잎클로버는 찾기가 어려워서 행운이라는 의미가 붙었지만 세잎클로버는 찾기도 쉬울 뿐더러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지수가 준 세잎클로버를 보면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볼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찬 세상이겠구나 하고 말이다.
선생님! 다영쌤!
오직 아이들만이 낼 수 있는 높이의 목소리. 나를 부르는 그 예쁜 목소리에 나는 빗속으로 나갈 힘을 얻었다. 진정한 나로 존재할 수 있었다. 천사 같은 아이들과 사계절을 함께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던 봄. 마음이 가까워져서 함께 놀고 웃을 수 있던 여름. 한 단계 성숙해져가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성장했던 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겨울까지. 아이들의 시간 속엔 내가 있었고 내 시간 속엔 아이들이 항상 함께했다. 아이들을 만난 이후로 매 순간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걸 느꼈다. 사소한 일에도 소리내서 웃었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의 말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됐다. 대학교에서 늘 무표정이었던 내가 처음으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하게 됐고 자신의 과거를 글로 써서 발표하는 수업 시간에도 한결 편해진 표정에 내가 있었다. 이런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전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다는 말부터 나와 친해지고 싶다는 이야기, 천주교라는 종교에 호감을 갖게 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언니가 긍정적인 말을 자주 쓰니까 저도 그런 언니를 보면 행복해져요.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던 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을 전파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생각해보니 과거의 나는 행복하다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고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불신, 고통, 두려움, 공포, 이런 좋지 못한 생각들은 무서운 속도로 나를 갉아먹었다. 행복했던 기억, 따뜻한 마음, 내 안에 남아있던 사랑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은 내가 다시 성당에 오면서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알았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늘 내 곁에 계셨는데 고통에 눈이 어두워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걸. 눈뜬 맹인으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 아마도 그래서 하느님이 나에게 이 아이들을 보내신 게 아닐까?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말이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멀리서 날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 신자들의 마음속,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드디어 아프기만 했던 과거의 나를 떠나보낼 수가 있었다. 아이들이 무사히 천년 성찰을 하게 된 지금도 난 가끔씩 하느님께 묻곤 한다. 하느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처음엔 들리지 않았던 하느님의 목소리가 이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들린다.
사랑하는 내 딸아, 크리스티나, 너는 잘하고 있단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잃어버렸던 내 이름이 떠오른다. 한때는 버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던 이름, 아픈 과거에 묻어버렸던 내 이름이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걸 안다.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듯이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작은 가슴마다 예쁜 꽃이 활짝 피어 꽃밭을 이루길 바란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이름을 가진 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기도해본다.
나의 신앙체험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 제3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작품 대구대교구 김천평화본당 박다영 크리스티나 자매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함께 했고요. 마지막에 띄워드린 곡은 인호주사의 꽃이었습니다. 이제 김시연의 노래 피에타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고요. 나의 신앙체험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용서를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계속되는 전기요금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는 10대를 대상으로 챗GPT 사용의 부모 통제 기능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고객은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간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9월 28일 교리교사들의 희년미사 강론에서 5만 명의 신자들에게 탐욕으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있는 비극 속에도 모든 이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복음을 알고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증거는 희망의 씨앗이 돼 마음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계속되는 전기요금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규 발전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을 지적한 프론티어 이코노믹스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 마련된 조치입니다. 보고서는 제네시스, 머큐리, 메리디안을 포함한 국영 전력회사가 대규모 발전 사업에 나서기를 주저한 이유로 정부가 추가 자본 투자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꼽았습니다. 새 회사는 혼합 소유 모델을 통해 정부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정부가 앞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상업적으로 타당한 투자에 지원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먼 와츠 에너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늘고 있지만 가뭄 시 수력과 풍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연료 자원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2024년의 가뭄 때 전력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뉴질랜드를 변동성 높은 비용에 노출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청산 건수가 작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정보업체 센트릭스에 따르면 8월 연체 고객 수는 전달 대비 12%,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또한 개인대출 수요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하며 202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파산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청산 신청의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코비드19 기간 동안 연체 징수에 유연했던 정책이 끝나고 국세청의 징수 강도가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센트릭스는 이 같은 청산 증가가 지연된 결과라며 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모기지 성과 개선과 소비자 신용 수요 증가가 신뢰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몇 달간 재정적 어려움 사례는 감소했으며 특히 건설, 소매, 운송 분야의 신용 연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번 주부터 사우스 아일랜드에서 새로운 재가 돌봄 서비스 모델을 시범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노후화된 노인 돌봄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만 1억 4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요양시설에는 9,600만 달러,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는 4,400만 달러가 배정돼 노인 돌봄 관련 정부 지출은 연간 2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새 제도는 기존의 시간 단위, 과업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에 맞춘 케이스 믹스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약 배달과 위생관리처럼 나눠 이뤄지던 서비스 대신 하나의 통합된 틀 안에서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케이시 코스텔로 건강부 차관은 이를 통해 현재 재가 돌봄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동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우선 4개 기관이 사우스 아일랜드에서 시행하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에이지 콘서는 이번 개혁이 노인 돌봄 부분에 오랜 부담을 덜고 더 복잡해진 노인들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에서 봄철 매물 증가로 인해 구매자가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주택 매물은 9,394건으로 8월보다 7.1% 증가하며 2020년 이후 9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판매용 주택 총수는 37,021건으로 8월보다 2.4% 늘었으며 2020년 9월과 비교하면 74.8% 급증했습니다. 매물 증가로 인해 구매자들은 선택권과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현재의 구매자 시장 상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었음에도 전국 평균 희망 매매가는 84만 7,034달러로 8월 대비 0.8%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9월보다는 2.3%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지만 노슬랜드, 베이 오브 플랜티, 타라나키, 마나와투, 왕가누이 지역은 예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희망 매매가와 실제 거래가가 다를 수 있으며 9월 실거래가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풍부한 매물이 판매자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구매자에게는 선택과 협상력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혹스베이 지역의 와이로아강 홍수와 관련해 주민과 기업들이 지역의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와이로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택과 상가 40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라이브러리라는 업체는 피해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인 측은 지역의회가 사전에 강 하구 모래톱을 열어 강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이를 게을리한 탓에 피해가 확산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립조사에서도 강 하구를 제때 정비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민 대피 역시 한 관계자가 아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 경보를 알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집단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400명 이상이 자동으로 포함되며 배상 규모는 최대 4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이로아 시장은 주민들이 단지 예전 삶을 되찾기 위해 소송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스베이 지역 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인터뷰를 거부하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조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하구 모래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구조물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집단 소송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비용을 분담하고 정의 실현의 통로가 된다며 뉴질랜드에서 점차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암협회는 남섬 지역의 암 치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암 치료 시작까지 한 달 이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이 83.5%에서 86.3%로 개선됐다고 발표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특히 남 켄터베리와 같은 남섬 지역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협회 대변인 크레이그 와스는 전문가 부족과 방사선 치료 장비인 선형 가속기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방광암 진단을 받은 한 78세 환자는 CT스캔을 받기 위까지 55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와스는 7년 전부터 남섬에 장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방사선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전국적으로 6만 4천 건 추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관련 예산으로 6,5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올해 말까지 디지털 운전 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운전 면허는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형태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도입돼 편리성과 보안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면허는 정부 앱에 저장돼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국제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에서도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운전면허의 상용화에 대해 보안과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사용이 의무는 아니며 기존 실물 면허도 계속 발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앱에서 운전 면허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도구의 확산으로 인해 뉴질랜드 일부 대학들이 AI 감지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한 가운데 구술평가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교수진은 지난 2년간 대화형 구술평가를 실시해왔으며 이는 학생의 실제 이해도와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평가는 제출된 과제에 기반해 교사와 학생이 1대1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AI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서면 평가에서는 상위 성적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구술 평가에서는 성적 분포가 더 균형 있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도 이 방식을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으며 실제 직무 인터뷰와 비슷한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단순히 표절 방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소통 능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스랜드에서 홍역 확진자가 새로 2명 발생해 지역 내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퀸스타운에서도 관련 없는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노스랜드 신규 환자들이 초기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감염 가능 기간 동안 격리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퀸스타운과 크롬웰 그리고 노스랜드 일부 지역이 새로운 주의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당국은 두 지역의 사례가 서로 관련은 없지만 최근 해외 홍역 유행 국가로부터의 여행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MMR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캐리캐리 고등학교에서 열린 연극 몬스터스도 노출 가능 장소로 추가됐으며 해당 공연에 참석한 사람 중 보건 인력에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자가 격리하고 헬스라인에 연락해야 합니다. 현재 방학 기간을 맞아 당국은 가정마다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발열, 기침, 눈 충혈, 발진 등의 증상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는 10대를 대상으로 챗GPT 사용에 부모 통제 기능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미 캘리포니아주 한 10대 부모가 아들이 죽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챗GPT가 적극 도왔다며 OpenAI와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 기능은 부모가 자녀의 챗봇 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10대 이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빠져 있을 가능성을 챗GPT가 감지하면 긴급 경보가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이 알림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챗GPT 앱 알림을 통해 전달됩니다.
새로운 기능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보내 설정됩니다. 요청이 수락되면 부모는 자녀가 음성 모드나 이미지 생성 기능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또 자녀가 다이어트, 성, 증오 발언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 노출을 줄인 제한 버전의 챗봇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는 부모 관리 기능이 도입되었지만 10대 사용자의 챗 GPT 대화 내용을 부모와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모 통제 기능과 함께 오픈 AI는 사용자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챗 GPT를 사용해온 16살 아담 레이는 올해 초 자살 충동을 느껴 챗 GPT에 구체적인 방법을 요청했고 챗 GPT는 이를 제공했습니다. 레이는 지난 4월 세상을 떠났고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한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과 관세 부과 일정 등은 이번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라틴 팝스타 배드 버니가 내년 2월 열리는 미국 프로 풋볼 결승전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를 장식합니다. 올해 31살의 버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글로벌 라틴 팝스타입니다. 2018년부터 6개의 솔로 앨범을 냈으며 미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상을 3회, 라틴 그래미상을 12회 각각 수상했습니다. 2018년 I Like It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렸고 매 앨범 수록곡은 20억 회가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슈퍼볼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NFL의 결승전으로 이 쿼터 뒤 열리는 초대형 이벤트 하프타임쇼는 당대 슈퍼스타에게만 허락된 꿈의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잭슨, 폴 맥카트니, 롤링스톤스, 프린스, 유투, 레이디 가가, 비욘세, 더 위켄드 등 최정상급 스타들이 이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고객은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간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언제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경우 기존 아시아나 공제 방식 그대로 이를 대한항공 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에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 소비자는 기존 아시아나 노선 69개에 더해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59개의 추가 노선으로 마일리지 사용 선택권이 늘어났습니다. 아시아나 공제 기준에 없는 대한항공 1등석 등의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은 불가능하지만 브랜드 굿즈 등 마일리지 쇼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2008년 이전에 쌓은 것은 유효 기간이 없고 그 이후에 적립됐다면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통합 전 쌓았던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사라지기 전에 크게 유불리를 따질 필요 없이 편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전환하는 마일리지는 탑승과 제휴 전환 비율을 이원화했습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1로 전환합니다. 또 신용카드 이용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0.82로 전환됩니다. 아시아나 1만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8,200마일리지로 교환하는 식입니다.
시장에서 1마일당 가치가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원에서 12원 수준입니다. 이에 1대 0.7가량의 비율로 가치를 인정받는 데 비하면 실제 가치보다 후하게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 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4원 57원, 한국에서 보낼 때 822원 7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6원 4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알 게시판입니다. 오클랜드 전역에서 다섯 가지 무료 놀이 이벤트 안내입니다. 10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클랜드 전역에서 다섯 가지 무료 오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각 이벤트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연 기반 놀이로 가득하며 커피 판매와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줄 페이스 페인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가능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 오클랜드 롱베이 지역 공원에서는 비치 요가, 헝거볼, 자연 속에서 맨발 체험을 해보세요. 서부 오클랜드 로얄 리저브에서는 커뮤니티 피트니스 세션, 키위 버블사커, 재활용 놀이터, 바퀴 달린 탈 것을 타고 하는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중심부에는 멜빌 공원에서는 연 만들기 및 날리기가 있으며 공원 서커스, 야생 가족 자연 놀이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동부 지역 이스트 비치에서는 골판지 놀이, 공원 체조, 엘리와 함께하는 줌바, 줄다리기 등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남부에 위치한 마운트 포트 공원에서는 즉석 놀이와 엉뚱한 바퀴 놀이, 거리에서 펼쳐지는 와일드 플레이 페스티벌과 퍼시피카 게임이 있습니다.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현장에 와서 함께 즐기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 보세요. 디지털 시니어를 위한 1대1 무료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바니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의 검증을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또는 기타 기기 사용 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무료 1대1 상담을 제공합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그린 하이트에선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65세 이상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왕가파라오와에서는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65세 이상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서간식 청소년 독서동아리 클럽 안내입니다. 청소년 독서클럽에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시설 소셜과 그래픽을 빌려보고 다른 청소년과 독서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매주 두 번째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마운틴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